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일본 정부 제공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현안들을 해결해 관계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 나갈 예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과 남북 상호간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자 마련된 내가 본 일본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 중앙일보 도쿄 특파원인 한국인 김현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고향의 목소리 시간에는 이치카와 슈이치 씨의 형수와 어머니의 목소리를 보내드리고 금주의 한국 시간에는 이치카와 슈이치 씨의 가족이 신청해 주신 워싱턴 광장의 밤은 깊어 가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30분 동안 함께해 주십시오. 먼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 관련 소식에 대해 일본의 북조선 연구 1인자인 시즈오카 현립대학의 이즈미 하진에 교수의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월 17일에 이즈미 하진에 교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즈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스타디오에서 직접 뵙습니다.
예.
저기 13일 날에 주네바에서 예. 북미 간에 협상이 있었습니다. 네, 보도에 의하면 별로 진전이 없었다는 걸로 돼 있는데요. 선생님은 이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이번에 좀 그 미국과 북조선 사이에서 좀 했었던 협상이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뭐 이전에부터 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그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냐면은 특히 북조선 입장에 서서 좀 생각할 때 이번 협상의 아마 목적은 그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는가, 그 어느 정도까지 좀 양보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좀 확인하러 좀 이번에 지네바까지 그 김일광 그 부산이 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왜냐면은 2월 말에 3월 초에 부시 정권의 움직임을 좀 그 보면은. 역시 이 미국 쪽에서 뭔가 양보할 좀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2월 28일 날에 원래 히루 차관보는 그 라이스 금장관과 같이 일본을 좀 방문했어야 되는 그런 예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갑자기 이런 예전을 좀 바꿔가지고 북경에 계속 있다가 좀 중국 쪽과 협상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3월 1일도 그 중국에 뭔가 중계가 있어가지고, 김경암 부산이 북경으로 올 가능성도 있다고 좀 생각해서, 히루 차관보는 그 동남아시아 출장증이었는데, 그런 예전을 바꿔가지고 북경에 다시 또 왔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좀 미국, 지금 미국이 중국이 이 하는 역할, 그 어떤 증계라고 할까요? 막 또 하나 좀 그 중국 쪽에서 타협안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좀 만들고 있다는 보도도 있는데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곳으로서 북조선 눈으로서 볼 때 충분히 이 그런 평가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역시 미국 쪽에서는 양보할 가능성 있다고 그렇게 좀 북조선 쪽에서 느꼈다고 하더라도 별로 이상하지 않았다고 좀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주네바에서 했었던 협상이 역시 북조선 쪽에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준비가 있는가 그런 거 확인하러 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협상 끝난 후에 서로가 이런 그 협상 내용 결과에 대해서 본국으로 또 다시 가지고 검토를 좀 하겠다고 좀 합의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음에부터는 역시 이 북조선 미국 사이의 협상이 좀 중요한 단계에 돌아갈 가능성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선생님 말씀으로 보면 양측이 서로 대화반을 그 중심에 놓고 네.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나갈 건데요. 그렇다면은 양측이 그러니까 북조선은 대충 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리고 미국은 어디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런 것이 좀 명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먼저 북조선 쪽에서는 반드시 우란 농축 계획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해야 되고,
네.
또 하나 그 시리아에 대해서 좀 그 했었던 그 어떤 핵 협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미국 쪽에서는 완전히 양보할 수 없는 요구이기 때문에 북조선 쪽에서는 우란 농축 그 다음에 시리아에 관한 대한 그런 협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나 반대적으로 생각할 때 북조선 쪽에서 볼 때는 역시 미국도 같은 행동으로 좀 줘야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로 지원국과 지점으로 좀 해제하는 거나 또 하나 대적 동산법으로 좀 작용으로 좀 끝나는 거나 그런 것도 빨리 될 수 있는 것도 빨리 좀 미국 쪽에서 하도록 좀 하는 게 낫다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 다음 좀 협상에서는 진짜 북조선 쪽에서는 우란 농축 시리아에 대한 협력에 대해서 인정할까 말까, 또 하나 미국 쪽에서는 대로 지원 국가 문제나 대적 동산법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좀 정책으로 좀 취할까 말까, 그런 것이 좀 주목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어서 내가 본 일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본과 남북 상호간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자 마련된 시간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내가 본 일본의 서경선입니다. 오늘은 한국중앙일보특파원으로 계시는 김현기 씨를 모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한국과 일본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대통령 선거가 10년 만에 보수 정권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눠보겠고요. 먼저 한국은 그 대통령 선거에 굉장한 그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국민들의 관심사가 대단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특별히 열기가 높다고는 보질 않고요.
네.
지금 이제 치러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 보면은 네. 거의 1년 전인데도 예비 선거부터 열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일본과 비하면 이제 그런 열기라든지 이런 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근본적인 차이점은 역시 그 대통령을 본인의 손으로 이렇게 직접 뽑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큰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겠죠. 일본의 총리 선거는 직접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국민들의 관심사가 한국만큼은 뜨겁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본의 정치 시스템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역시 내각제의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 단점이 될까요? 다소 활력이 좀 떨어진다고는 봅니다.
네.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낮은 거는 그런 정치 시스템에 이제 좀 기인한다고 보는데, 순전히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네. 중의원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당에서 당원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총재 선거를 치러가지고 네. 거기서 선출된 사람이 총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총리가 된 개인은 국민들의 뜻하고는 직접적인 좀 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한국과는 달리 그 직접 선거가 아니다 보니까 관심 분야도 적어지고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일부 국회의원들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일본의 정치가와 한국의 정치가의 차이점이라든가 일본 그 관료 기구 이 점에서 우리 김현기 씨가 보는 그 시각은 어떤 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역시 이제 한국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정치인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물갈이라 그러죠. 변화라 네. 그럴까? 그게 한국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워낙 정치권에서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기존 정치인을 대신하는 그 신인들이죠. 신인들의 네. 진출이 활발합니다.
네.
그에 비해서는 이제 일본의 경우는 이렇게 지역적 기반이
네.
튼튼한 원로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크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원로들 간에 그런 합의 정치랄까요? 컨센서스
네.
정치.
네.
반면에 한국은 대통령이 강한 추진력을 행사하는 리더십의 정치입니다.
네.
따라서 그런 변화의 속도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오늘 여러 가지 그 정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국민성이 다른 만큼 또 여러 가지 정치 분야에서 다른 점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납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본 일본이었습니다.
이어서 납치 문제 해설입니다. 오늘날 납치 문제는 국민 여론의 지대한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가족회의 꾸준한 활동이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아버지이자 지난 10년 동안 가족회 활동의 중심에 서서 활동해온 요코타 시게루 전 대표를 자택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요코타 시게루 전 대표는 2007년 11월 10년간 몸담아온 가족회 대표직을 이즈카 시게오 현 대표에게 물려주었으나 그 후에도 가족회의 일원으로 열심히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가족회가 결성된 것은 1997년이었습니다. 요코타 시게루 씨는 자신의 딸이 행방불명된 1977년 이후 부인 사키에 씨와 함께 메구미 씨의 행방을 20년 동안 백방으로 수소문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던 1997년 처음으로 메구미 씨가 행방불명된 이유가 북조선에 의한 납치라는 정보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 자신과 똑같이 납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회가 결성됐습니다. 요코타 시게루 전 대표에게 가족회 결성 당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메구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몸값을 노린 유괴 사건이라 단정 짓고 니가타 현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유류품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미궁에 빠진 상태였는데 당시에는 UFO의 소행이다. 혹은 귀신의 소행이다 라는 말까지 나돌았을 정도였죠. 우리도 처음에는 매일 집 근처 해안까지 가서 혹시 뭔가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이 없는지 샅샅이 뒤지기도 하고 공터 같은 곳에서 땅을 판 흔적이라도 발견되면 파헤쳐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도 수상한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달라고 부탁해 조사를 해주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22여 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가게 된 거죠. 그 후 1997년 1월 21일에 국회의원 비서관인 효모토라는 분으로부터 메구미가 북조선 공작원에게 납치당해 평양에 있는 것 같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건 발생 후 얻은 첫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들었을 때에는 이제 문제는 해결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쇼모토 씨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북조선이라는 나라는 매우 특수한 나라로 정보도 별로 없어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구출활동을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메구미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운동을 펼쳐왔죠. 처음에는 우리 부부 둘이서 외무성이나 일본 적십자사, 심지어 경찰서에까지 직접 찾아가곤 했는데 그것이 신문 등에도 보도됐죠. 우리 부부의 활동을 보고 일본에서 처음으로 납치 문제를 신문에 보도한 사람이 상케이 신문 사회부장이었던 아베 씨였습니다. 그 이후 아사히 방송국의 프로듀서인 이시다카 켄지 씨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단독으로 행동하기보다는 힘을 합해 함께 운동을 하면 정부도 도와줄 거라며 가족회 결성 준비를 도와줬지요. 그렇게 해서 1997년 3월 25일에 도쿄 아주로 타케시바 호텔에서 처음으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가족회를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회가 결성됐지만 그 시작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족회가 결성했지만
막상 가족회를 결성했지만 모두들 활동 경험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는 납치를 당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저 호기심 반으로 바라보곤 했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그런 심정을 잘 이해해 줄 수가 있었죠. 그리고 가족회를 만들게 됨으로써 그 전까지는 호기심으로 바라보던 시각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 점은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섯 명이 구출활동을 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아서 처음에는 각지의 지원자들이 개최한 서명운동에 참가하거나 구출지표에 가서 가족의 실정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활동을 시작했지요. 우리가 가족이 납치당했다는 말을 해도 그 무렵에 1조 국교 정상화 협상이나 1조 적십자회담에서 북한은 납치 같은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명운동을 할 때에도 이렇게 서명해도 괜찮나요? 정말 납치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전단지도 받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역경 속에서 견뎌온 것이 오늘날 이렇게 결실을 맺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강연회에 가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곳인데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며 격려해 주시곤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 응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힘내라고 말해 주는 것이 역시 가장 기쁩니다.
가족회의 요코타 전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다음 주도 요코타 전 대표에게 가족회의 그 후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이어서 북조선 납치 피해자 고향의 목소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납치 피해자 이치카와 슈이지 씨의 형수인 류고 씨와 어머니 도미 씨 두 분의 목소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목소리는 2007년 6월에 녹음한 것입니다. 이치카와 슈이지 씨는 1978년 8월 12일 가고시마현 후키야게 하마에서 납치당했습니다. 당시 슈이치 씨는 공사 직원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형수 류고 씨의 목소리입니다.
슈이치안 겐키? 류고 데스. 오미세노 카이텐 세일とか 오본노 세일니 테츠다이니 키테쿠레테 소레끼리 나테시마이마시타네.
슈이치 도련님, 잘 지내시죠? 류고예요. 가게 개점 할인 때나 추석 할인 행사 때면 늘 도와주시곤 했는데 그 후로는 만날 수 없게 됐네요. 도련님이 없어지고 나서 정말로 열심히 찾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벌써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버렸네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고 일본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까지 경악하고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 하루빨리, 아니 한시라도 빨리 도련님이 일본으로, 이 가고시마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두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도련님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도 연세가 90이 넘으셨지만 도련님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눈을 감을 수 없으시다며 건강을 챙기면서 도련님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세요. 건강만은 꼭 지켜야 합니다. 도련님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출해드릴 테니 루미코 씨와 아이들을 잘 보살피며 기다려주세요. 도련님의 얼굴은 23살 때 얼굴밖에 기억이 나질 않아요. 벌써 52살이 되셨는데. 정말 긴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이 분노를 어디에다 표출해야 할지 30년 가까이 고민해왔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거예요. 반드시 구해드릴게요. 다카코 누님은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요양 중이신데 효성 지극한 세 아들들이 극진히 보살펴드리고 있어요. 도련님이 없어지고 난 뒤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다이치인데 그 아이도 벌써 26살이 돼서 한 아이의 어엿한 부모가 됐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다카코 누님을 위해서라도 힘내세요. 나와 형님도 도련님을 구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꿋꿋하게 잘 살아야 해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힘내세요, 도련님. 이어서 어머니 도미 씨의 목소리입니다.
시장, 루미코상, 고도모타치 서롯테 겐키 데스카? 오카산 데스요. 가라시 부시기나 지켄데 와카레테 모 30년.
슈이치, 루미코, 그리고 아이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니? 엄마다. 참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이렇게 생이별하게 된 지도 벌써 30년 가까이 지나버렸구나. 건강만큼은 잘 챙겨야 한다. 꼭 돌아올 수 있도록 일본 사람들 모두가 나서서 도와주고 있어. 내 형과 형수가 열심히 힘쓰고 있단다. 아버지하고 나도 벌써 90살이 넘었다. 하지만 슈이치 가족이 돌아왔을 때 건강한 몸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 반드시 만날 날이 올 거야. 엄마는 오로지 그날을 위해 지난 3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왔어. 루미코와 서로 위로해주며 꿋꿋이 잘 살아야 한다.
이치카와 슈이치 씨 가족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상 고향의 목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금주의 한곡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치카와 슈이치 씨의 가족이 신청해 주신 워싱턴 광장의 밤은 깊어가고를 준비했습니다. 외국 음악을 좋아해서 헤드폰을 끼고 몇 번이고 음악을 듣곤 했다는 슈이치 씨. 형 게이치 씨는 고향집에 있는 부배의 연인, 철도원, 금지된 장난 등의 음악을 듣고 슈이치가 이런 음악을 좋아했었지 하며 그 당시 일을 떠올리곤 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슈이치 씨가 좋아했던 외국 음악 중에서 워싱턴 광장의 밤은 깊어가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으나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음악 연주를 부득이하게 생략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워싱턴 광장의 밤은 깊어가고를 들어봤습니다. 이상 금주의 한국이었습니다.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육성을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 우편은 info@rachi.go.jp/info@r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3에 3592에 2300, 81에 3에 3592에 2300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에 8968 일본국 납치문제 대책본부, 우편번호 100에 8968 일본국 납치문제 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를 꼭 해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두 번 30분씩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2시부터는 단파 13725kHz에서 새벽 2시부터는 단파 9820kHz에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방송인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두 번 30분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1시 30분부터는 단파 11995kHz에서 새벽 1시부터는 단파 9780kHz에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